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한마디로 딱 대답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만은 뭐 간단해요. 인류 역사상 아마 최고의 천재일 겁니다. 그래서 뭐 머리 좋게 하는데 늘 등장하는 게 아인슈타인입니다. 헨리 키신저 아세요? 좀 오래된 분인데요. 키신저. 옛날 우리 쓰는 말로 보면 귀신 고칼로롯이다 할 정도로 기맥히는 외교수를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굳게 다쳤던 중국과 아니면 미국이 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데요. 이 귀신같이 일을 잘했던 대단한 인물이었죠. 키신저가 가는 곳에 뭐 장벽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레나드 번스타인, 이거 좀 낯설죠? 음악을 좀 아시는 분은 잘 알아요. 뉴욕 필하모니의 그 지휘자도 했었고요. 유명한 것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유명한 저 뮤지컬로 이름을 날렸던 아주 대단한 음악가죠. 스티븐 스필버그 아셔요? 젊은 분들은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모를 리가 없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디아나 존스를 만들었고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대단한 감독이죠. 이거 좀 어렵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신문 보는 사람은 이 사람 압니다. 근데 방송도 아마 이 양반 종종 나올 거예요.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 한 사람도 할까요? 조지 소로스. 어디선가 들은 듯 하죠? 아마 미국에서 최고 많은 돈을 주물럭거리는 사람 아닐까 싶어요.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내용은 몰라도 이 사람 이름은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전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정말 대단합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지금 대략 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탄 사람이 대략 한 18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노벨상 탄 사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명 있나요? 우리나라는요? 한 명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탄 것은 주로 과학과 경제학입니다. 상대적으로 평화상이나 문학상은 별로 안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상 이름이 노벨 평화상이다, 그죠? 유대인들이 별로 노리지 않는 것, 우린 그거 하나 얻어 걸려 있습니다. 근데 평화상하고 문화상 이런 거 빼고 과학하고 경제 분야, 그 다음에 의료 분야 이것만 계산을 대보면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휩쓸어 갔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숫자가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말 놀랍지만 우리 인구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하버드 대학 학생 중에 30%가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의 주요 대학 교수의 20%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100대 부호 중에 20%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 언론, 영화 이런 거요, 유대인들이 다 쥐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이렇게 흔들고 있다는 거는 달리 말하면 이 세상 전부를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됐느냐, 이걸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살피고 그래요. 혹시 요즘 무슨 글이 있나 싶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떠돌아다니다 보니 이민족 저민족하고 섞여 살다 보니 우수한 유전자들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됐다. 이런 걸 쓰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말이라고 이 참 글을 올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무리 몰라도 세상에 말이 되는 말을 해야 되지. 그게 뭔 말이냐 말이죠. 그러면 나라 잃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사는 민족은 다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나요? 우수한 민족이 되기보다는 그대로 사라지기 십상이죠. 당연히 사라져 없어져야 될 만큼 많은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이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세상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거, 이거는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됐느냐를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근사치 비슷한 답이 유대인들의 그 교육법에서 찾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도요, 뭐 자녀 교육 그러면 한국도 참 둘째 가라면 서럽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교육법이 도대체 뭔가를 열풍처럼 배우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셨나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요? 많이는 안 했지만 하도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뭐 부분적으로 들은 얘기들은 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고 가르치고 제대로 살라 그러면요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태인 교육법. 여러분 결혼하실 때 결혼할 자격을 좀 취득해서 결혼하셨나요? 요즘은 해야 됩니다. 성경적 결혼관이 무언가를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아버지, 결혼하고 자식만 놓으면 아버지 되나요? 아버지 학교 정도는 마쳐야 되죠. 결혼하려면 결혼학교, 아버지 되려면 아버지 학교, 먹고 살려면 기독교인의 경제관이 뭔지를 이것도 배워야 돼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답게 살려면요, 악기 하나 정도는 배워야 해요.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 하나 정도는 배워야 해요. 여러분, 악기 하나 배우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조금 한다 소리 내려면 최소 5년. 어디 가서 폼 좀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10년. 이런 겁니다. 운동도 어디 가서 조금 한다 그러면요, 몇 년은 죽자고 해야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야, 배워야 할 거 그렇게 많으면 언제 그거 다 배우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그랬는데 이 모든 말씀이란 그 앞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이 십계명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을 산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전부 다 치면 200만이 넘는 대군이 산 밑에 모여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산 위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이 얼마나 큰 음성이었을까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 들려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고 난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 22절이죠? 그런데 23절을 보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또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기록하는 유대인들의 방법을 조금 미리 좀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유대인들은 하고자 하는 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 짤막하게 그걸 요약해서 미리 말해줘요.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그 23절에서 33절까지의 긴 이야기를 요약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23절부터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앞에 모여 있을 때 산에 엄청나게 불이 붙은 거예요. 한쪽에는 검은 연기가 나오고 한쪽에는 불이 그냥 부르고요. 번개가 치고 천둥 같은 그런 광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둥 같은 음성으로 십계명을 들려주셨어요.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대군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느낌이 어떨는지요. 커다란 폭포 앞에 서면 사람이요 저절로 주눅이 들어요. 뭐 한국에 있는 폭포야 보면 그냥 아 이쁘다 뭐 어디 느긋한데요. 너무너무 큰 웅장한 폭포 앞에 서면 사람이 쪼그려 들어요. 이 시내산의 이 광경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는지 우리가 좀 상상을 해야 되는데 상상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나 다른 분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나셨어요. 그냥 친근한 사람처럼 나타나거나 아니면 꿈이나 환상 속에 나타나거나 엘리야에게 나타날 때 보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죽을 것만 같은 두려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만나서 너희가 내가 너희를 불러냈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그런데 너희가 내 말대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하나님이 조금 만만하게 보이면요. 말 잘 안 들을 거 아니겠어요? 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의도는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가 잘 듣고 그 말대로 살기를 바라서 엄숙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잘 받아 누리며 살기를 바라노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거기 친히 나타나셨는데 백성들은요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던 거죠. 간혹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또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이런 소리 하는 사람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나타나면 어쩌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철없는 소리죠. 만약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나타나신다면요.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에요 그 자리 앞에 다 넘어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 제자들을 불렀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다가 아 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다 돌아갔던 것 같아요. 갈릴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만나 주셔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해요. 자기들이 아무리 애써도 고기가 안 잡히는데 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물을 던져보라 했는데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나왔어요. 베드로가 머리가 안 좋은지 저 같으면요. 아이고 예수님 동업합시다. 이러면 고기 잡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하죠. 거기 엎어져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버리면 그 앞에 서서 이런 말 저런 말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등장해요. 그런데 어린 양 얼마나 귀엽겠어요. 토실토실 살찐 어린 양 얼마나 귀엽겠습니까만은 저 어린 양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딱 아는 순간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뭐라고 비명을 지르나요? 산하 무너져 우리를 덮어다오 이러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보기 좋은 어린 양이라 해도 저 어린 양이 하나님이다라는 것만 알면 그 어린 양 앞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산 밑에 깔려서 죽는 게 편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그 앞에 똑바로 설 자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 앞에 넘어졌고요.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지만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완전히 죽은 자같이 넘어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렇게 되는 줄 모르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모르면 뭔 짓을 못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당신이 가서 대표로 듣고 오세요. 그리고 그 들은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왜 이런 말을 했죠?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도저히 계속해서 들을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너무 재밌습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칭찬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옳도다. 이 살을 좀 붙이면요, 얘들이 처음으로, 아니 앞으로 그런 일 없을 텐데 이 처음으로 옳은 말 한번 했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옳은 말 했는데 그 다음 29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느라. 아, 얘들 모처럼 이렇게 옳은 말 했는데 이 말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말 그대로 지켜서 영원히 복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래 말 잘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마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이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게 참 이상한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보세요. 32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요약하면요, 옳은 말 했다, 옳은 말 했으니 이제는 그 말씀을 지켜, 내가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말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복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찾아보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 것이요 복이 있을 것이요 땅을 차지할 것이며 오래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탁월한 민족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친히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복을 오래오래 누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 탁월한 민족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반해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어쨌든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여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보면요, 아, 그건 뭐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아니야, 이래서 이거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하고 답을 찾으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된 것은 유대인들의 교육법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은 탈무드라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탈무드가 뭐냐? 토라의 해설서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라를 해설하고 설명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토라란 말 어디서 좀 들었던 말이죠? 토라가 뭐죠? 토라는 쉽게 말하면요, 모세오경이 토라예요. 모세오경을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로 바꾼 게 토라입니다. 토라는 율법이란 뜻이에요.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혹시 신약 성경이나 다른 데 보면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이 나오면요, 아, 이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구약 성경이란 말이 없었거든요. 그럴 때 구약 성경을 지칭해서 부르는 말이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 모세오경을 가리켜요. 선지자들 하는 거는 선지자들이 쓴 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는 모세오경을 가리키는데 탈무드는 토라의 해설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냐 하니까 모세오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모세오경의 핵심이 신명기예요. 핵심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나 사나 신명기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옷에 써붙이고 달고 집에 써붙여놓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아 누리며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했던 것은 신명기 말씀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신명기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한다면요, 가르쳐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신명기를 읽히세요. 신명기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시며 죽을지 모를 만큼 두려운 만큼 그 분위기를 조성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느냐 하니까 29절 한 번 더 보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켰어. 그 다음입니다.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아 살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 부려먹기 위해서요?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 못 하시겠어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없다고 일 못 하시겠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이 많은 말씀 주시는 이유는요, 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좋은 증거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이걸 한번 찾아가면서 합시다.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셔요. 18장을 일단 펴놓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하나님 그만 말씀하시게 하시고 당신이 올라가서 그 말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참 기뻐하셨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드렸다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대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 대리로 보낸 그분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그런 말 했죠? 기본적으로 두려워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니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다른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려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사람이 누구여야 되죠? 당연히 모세죠. 그런데 18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이 나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실 것이다. 그분의 말을 너희가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8장 그 15절이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준 사람은 나가 아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나올 것이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 조금 깁니다만은 제가 다시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까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총회의 날에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보세요. 모세가 아니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선지자를 보내주세요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너희가 그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했나? 우린 단지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랬는데 모세가 여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줄 테니까 그 말을 너희가 듣겠다고 말했고 너희가 그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달라고 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누구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신약에 인용되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 말씀이 인용돼서 나오니까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에게 그런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랬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더니 하나님 다른 분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래 죽을 소리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듣느냐면요. 아니 얘들이 내가 내 대언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 이거 어떻게 알고 이 자식들이 대언자를 보내라고? 아이고 이쁜 자식들 봐라. 이래서 아이고요 이쁜 놈들 이러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게나 겁이 나서 함부로 생각 없이 말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 듣고 멋지게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시면서 그래 너희가 요구한 그 선지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러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수준대로 하나님께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알아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귀가 잘못됐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나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 있어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니 백성들이 비슷하게 말해도 이 자식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이렇게 대언자를 보내면 제가 말을 듣겠다고 어떻게 이쁜 짓을 하고 있어?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비슷하게만 말해도 이 자식들이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복을 쏟아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뭔가 일을 하겠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일이 저절로 돼요. 저는 이스라엘이 이 어설픈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보이시는 걸 보면 아이들 말 배우는 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정답은요, 아이들은 말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말을 배워요. 말 배울 능력을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말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없이 태어난 짐승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말 안 돼요. 뭐 가끔 말하는 새도 있고 말하는 짐승도 있지만 그게 말이 아니에요. 그냥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이지 말을 못 배워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거 평생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14살 기준으로 그 능력은 사라져요. 그래서 14살이 되기 전에는요, 미국에 갖다 놓으면 영어를 저절로 배우고, 소련에 갖다 놓으면 러시아 말을 그대로 배우고, 한국에 키우면 한국말을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 3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면요, 아이들이 3개국어를 동시에 배워요. 몇 살 전까지요? 14살이 기준이랍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아이들하고 영어 선생님하고 같이 미국에 갔어요. 1년 뒤에요? 누가 영어 잘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아들은요, 거기 가서 영어 그대로 다 해버려요. 배울 능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배워버려요. 나이 든 아버지는요, 14살이 넘어간 이상은요, 저절로는 안 돼요. 열심히 외우고 연습하고 외우고 연습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참고하셔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는 그건 학자들의 이야기니까 그건 그분들에게 맡겨놓고 이제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말을 배울까요? 저절로 배울까요? 저절로 배운다는 거는 안 맞아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엄마 아빠가 말을 전혀 하지 않으면 아이가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배우는 건 아니에요. 얘가 들어야 돼요. 아이 키우는데 엄마 아빠가 말을 안 하면 아이도 말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집에서 말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이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말을 배우나요? 이것도 정답 아니에요. 그러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서 배우나요? 이게 가장 정답에 가깝긴 한데 아이들이 말 배우는 그 과정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내는 소리는 전부 그 입술로 내는 소리예요. 입술로 내는 소리가 뭐가 있어요? 입을 다물어도 나는 소리 있죠. 입 다물고 소리를 내다가 입을 딱 떼면 뭐가 돼요? 엄마가 되죠?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 엄마라고 한 거 아니에요. 소리를 내다가 입을 버렸더니 엄마가 된 거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 드디어 엄마 했다, 엄마 해봐라, 해봐라. 자꾸 이러니까 애가 짓을 내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운 말이 엄마예요. 꼭 다물고 입을 떼버리면 마가 되고요. 소리를 내다가 다물면 되고 떼면 마가 돼요. 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하고 마 하는 소리하고 이건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미국 아이가 엄마 이랬는데 아이고 우리 애 말한다 해봐라 해봐라 마마 마마 마미 마미 이래봐라 이래가 미국 아이들은 마미를 배우고요 한국 아이들은 엄마 해봐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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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엄마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배운 엄마 할 때는 대체로 엄마 마마 맘마 이런 거예요 얘가 처음부터 밥 달랐고 맘마 한 거 아니에요 비슷한 소리가 나는 걸 듣고 엄마가 좋아가지고요 아이고 엄마 해봐라 엄마 엄마 이래가지고 말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아빠는요? 야 엄마 하지 말고 아빠 해봐라 아빠 아빠 이게 처음부터 좀 어려운 글자예요 그래서 그게 저절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빡 하면요 드디어 아빠 했다고 옆에서 호들갑을 떠니 애가 따라하다가 아빠를 배우게 되는 거죠 엄마 아빠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옆에서 할아버지가 많이 기분이 나빠요 야 할아버지를 먼저 해봐라 꿈 깨세요 죽어도 안 돼요 왜? 할아버지는 상당히 어려운 발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처음 배우게 되는 그 극적의 과정은요 처음에는 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우리 입은 아무렇게나 해도 소리가 나도록 이 구조가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무슨 소리가 하나 났어요 애가 그걸 말이라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소리 낸 건데 이걸 엄마 아빠가 옆에서 호두갑을 치고 말 되도록 의미를 부여해서 엄마를 해봐라 엄마 엄마 맘마 해봐라 맘마 이래갖고 아이가 말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르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과정이요 애가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한마디 했던 걸 어른들이 거기에다가 의미 있는 말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을 배우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이와 비슷한 측면이 참 많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설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감동시키려고 무슨 그렇게 큰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도 않은 소리 한마디 떼도요 엄마는 감동을 해요 뭐요? 그냥 뭐 했는데 드디어 엄마 했다 엄마 했다고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뭐 위대한 일을 해야 물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조금 달라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뭐 할 때 모르게 그렇게 큰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생각하고 한마디 툭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보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남편이든 아내든 기쁘게 하고 위로하는데 여러분 억만금이 들어야 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평소에 안 하던 꽃 한 송이로 모든 것이 해결날 수도 있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도 모든 것이 해결날 수 있는데 그 말 한마디 그걸 못해가 그걸 애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에게 조그마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진짜 작은 말 어설픈 거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을 듣고 그 말 맞다 이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말씀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두려워서 그냥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 맞다 어떻게 이렇게 이쁜 말을 하느냐 그래서 그 마음 제발 변치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마음 변치 말아라 어디 있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조금 바꿨는데 다시 5장으로 갑시다 5장 29절 한번 보셔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는 이 말이 뭐예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말은 제발 이 마음 변치 말고 그렇게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그들에게 다 주시겠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철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랬을 때에 저게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한마디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시고 그래 그 마음 변치 말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15장에 있었던 이 말씀과 18장에 그 말씀하는 것은 꼭 연결을 시켜놓고 늘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3시간에 걸쳐서 그 신명기 5장 말씀을 강론을 한 셈입니다. 오늘 5장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십계명대로 살아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 잊지 마셔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오래오래 누리며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 변치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약속하신 이 복, 신명기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